지난주에는 우리 서태욱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전주부터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장에서 3장까지만을 가지고 먼저 설교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창세기를 설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1장과 3장을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3장까지의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던 이 창세기 1장 1절이 단순하게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모든 우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작하는 분이셨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똑같은 구절인 1장 1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설교가 오늘 것과 사실은 그 지난주 설교하고 사실은 하나의 설교예요. 그래서 길어서 둘로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 사역 안에, 창조 역사 안에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divine nature 아니면 deity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 만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아 몰랐습니다. 나는 진정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단정을 짓고 나서 바로 이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보지 못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뒤틀어버리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연을 예배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산을 믿고 나무를 믿고 바다를 믿고 돌멩이를 믿고 그렇게 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단을 보시면 여섯 가지나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딱 보시자마자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같이 이제 다니셨던 분들은 허걱하고 놀라실 거예요. 아, 오늘 설교가 길겠다. 예, 오늘 설교가 깁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제목 밑에는 작은 제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일곱 개의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Attribute.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요리문답 때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때도 성경 공부 시간에 할 거니까 간단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일곱 개 포인트가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천하만국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왕신, 용왕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롭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잠언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저의 아주 귀한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던 이 친구가 우주항공학과 교수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 모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요? 다 알 것 같으세요? 다 몰라요. 온 이 별자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다가 어떻게 되는지, 물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스갯소리로 예배를 시작한 것 같지만 내일 더 추워진답니다. 왜 추워져요? 한기류, 냉기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내일 더 춥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레드락은 왜 저렇게 생겼으며, 밸리 오브 파이어는 왜 저렇게 생겼으며, 왜 이 사막에 저 마운트 찰스턴에는 눈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How do I know?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애롭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혜로서 이 온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loving kindness.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늘을 만드신 것과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산을 만들고 풀을 만드셨던 이유가 나 때문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이래 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비록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자연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 만드셨던 목적이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사랑 베풀고 끝나고 맛보기로만 찔끔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네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만들고 나서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faithful하게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끝까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음식물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호흡할 수 있게도 해주셨어요. 그를 만들고 나신 다음에 맛봤지? 이제 내 가져간다? 그리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다섯 번째가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가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만드신 것이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고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필요하니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빠짐없이 다 만들어주셨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빠짐없이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제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게 이사야의 호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능력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팽개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하나님의 이야기죠.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첫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다 만들었다. 내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오시겠지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는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이야기하시기를 여기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라 그랬어요. 온 시간이 지나고 나서 4대 족장이 지나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을 지나고 났어요.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셔요. 주시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본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연말에는, 마지막에는, 말년에는 범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셨던 땅을 너희는 됐어. 잠시 내가 도로 가져갈게. 그러면서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흐트러지게 만드시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돌아오기는 했어요. 바사 시대 때 돌아오기는 했지만 곧바로 헬라 그리스로 말미암아 정복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다가 뺏어가십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져 있고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1편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커요.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사이즈와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greatnes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착한 거예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엄청나게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기린다라고 하는 말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좋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주는 것을 본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햇빛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해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심장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세요. 이 대기 중에 공기를 주시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위대한 작품 앞에서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를 진심으로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 우리가 서면 이 피조물 세계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피조 세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유한함, limited 됐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늘이 저 광대한 하늘이 하나님의 텐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텐트를 쫙 펼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 내려다 보시면 이거 메뚜기라고 표현한 것도 이게 사실은 너무 커요. 이 메뚜기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연약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앞에 보게 되면 아, 내가 얼마나 작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레드락 캐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다 가끔 그 레드락 앞에 있는 그 길,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즐기는 곳 있잖아요. 돈 내고 들어가는 데 말고 거기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그 길을 타고 이렇게 쭉 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야외배를 가는데 레드락 캐년 공원에서 그 우리가 야외배 가는 곳으로 그 지나갈 때 되면 큰 바위가 바위산이 우뚝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우뚝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산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산이 이렇게 다가와요. 사실은 내가 가는 거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부분에 딱 서서 그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작품 앞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되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알면 더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더 많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다른 집 자식보다 얼마나 더 잘 됐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작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가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런 죄를 졌어요. 요나도 그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저기로 가면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간다고 자기 딴에는 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토햄을 당한 다음에는 얄짤 없이 이게 얄짤 없이는 방송 용어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끌려가지고 니느웨까지 갔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들은 이 진리를 기억을 하면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은 시가 시편에 있는데요. 그게 시편 8편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특별히 8장 4절에 시편 8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인간들이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레드락 앞에 설 때에 태평양을 바라볼 때에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나를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셨을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거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만들어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어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셨을 때 작은 목적으로 놓고 보면 빛과 어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인간들은 아 어두울 때는 일을 못하는구나. 해가 뜨고 밝을 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일하는 계획을 해뜰 때부터 일하자고 시간표를 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시계가 있고 큰 달력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시간과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바로 그 해와 달, 일과 월 이런 것을 사계절을 통하여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들게 되고 시각이 뭔지를 알게 됐고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달력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기를 아 사계절도 있는 거구나. 비가 오를 때가 있는 거구나. 건조할 때가 있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런 작은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큰 목적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큰 그 공통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혀져 있었던 그 죄 가운데서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속에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유일한 도움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시간의 변화가 있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인간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아, 참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느끼는 행복과 아, 참 좋다. 여기 시원하네. 라고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참 크다. 저 산이 신인가 벼.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제상 세려놓고 무릎 꿇고 정한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아, 저 산이 참 웅장하구나.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저 산을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라면서 어려울 때 그에게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단순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1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또다시 변함없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바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딱 보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알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어 라고 점점 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광대하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결국에는 아, 다 알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33절에 가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33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깊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깊고 엄청나게 넓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바로 우리들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로 인하여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것으로 내 공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목소리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마치 음악에 음악 악상 기호로 놓고 이야기하면 크레센토와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악상기호의 크레센토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48편인데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 모습이 몰라요.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크레센토가 되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들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우리들의 육신이 다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합일체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24장로들이 우리들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받았던 그 모든 면류관을 다 다시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You created all these things.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벅차요. 거기 가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근데 우리 여기서 사는 날부터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다가 세게 파도를 칠 때가 있습니다. 포효하는 소리로 파도 소리로 내칩니다. 해안선을 내칩니다. 해안가에 있는 바위를 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들판에 광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는 그 사막은 기뻐하고 있고 그 들판에 드문드문 펴있는 그 들판의 꽃들, 그 들꽃들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기 자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아무것도 보잘 것 없고 누구도 한 번 눈길 주지도 않았던 들꽃인데 자기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 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립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그 나뭇가지들의 소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고요. 나뭇잎이 큰 것은 바람이 불 때에 서로가 부닥치면서 소리를 마주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며 손뼉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작은 시냇물들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그 소리 속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저 무생물들도, 생명이 없는 저 돌들도, 저 물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큰 산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산들을 통하여서 합창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모아본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148편 1절 2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사람은요, 사람도 찬양해야지요. 우리들도 찬양해야지요. 시편 29편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저 나무들도 저 파도들도 손뼉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있다면 안 되지요. 우리들도 찬양해야죠. 그래서 시편만 봐도 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발견해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고 아플 때에 함께하고 계셨고 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용서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찬송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끊임없이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큰 목소리로 찬송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